사무엘하 7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오늘 7장 4절부터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1절부터 3절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이 자신은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무언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했고, 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죠.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읽은 이 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다 보진 못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7절까지 내용이 매우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8절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8절, 9절은 다윗을 향한 복의 선포가 나오고요. 그 뒤 10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복의 선포, 그 이후에는 다윗의 자손을 향한 복의 선포들이 쭉 나옵니다. 조금씩 말씀을 읽고 살펴보고 다시 정돈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4절에 보면 시점이 나오죠. 그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이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날 당일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1년 뒤에, 10년 뒤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곧장 그날 밤에 응답하셨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응답하신 걸 알 수 있죠. 참 이럴 때 보면 하나님 참 묘하십니다. 기름 부어 놓으시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십수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지금도 다른 것을 응답하실 때는 곧장 응답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10년 뒤에 응답하실지, 20년 뒤에 응답하실지, 그날 밤에 응답하실지, 이런 것들은 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지라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나의 종 다윗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게 다윗을 흔히 표현하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 다윗, 뒤에도 가면 나의 종 다윗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가? 5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가 결국 다윗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5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한 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약 400년 전입니다. 출애굽했던 한 400년, 500년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죠. 실제로 집이 없었죠. 그래서 떠돌이 신세처럼 그렇게 다닌 겁니다.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아 다닐 때 하나님도 같이 떠돌아 다니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끔 목자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을 계속 세우셨어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 아론을 세우셨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수많은 사사들이 계속 등장을 했죠. 사사들이 한 지파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지파들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먹일 목자들을 여러 다양한 지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막에서만 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여러 직분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렇고 앞에 있었던 사울왕도 그렇고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주었지만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백향목으로 성전 지어라.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부탁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설명하신 거예요. 다윗은 여지껏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 한 번도 지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던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런 직분자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의 선배들 중에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던 직분을 감당했던 큰 능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선배들, 선조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품고 있는 마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여태껏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1번을 해라, 2번을 해라, 3번을 해라. 그러면 그 1번, 2번, 3번 명령을 항상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살아서 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도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다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해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아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다 순종할 거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명령하지 않았어도 제가 더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여지껏은 다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르셨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든 순종하며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부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제가 이걸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걸 꼭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품는 그런 모습이 다시 지금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와 같이 네가 나를 섬기고자 하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부터 7절을 보면 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지 왜 다윗 언약을 베푼다고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그건 다윗의 행동 때문인데 다윗은 선조들과는 다른 앞에서 이미 사역했었던 다른 선배 직분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복을 베풀겠다고 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부터 이제 다윗 언약이 실제로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부류의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에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에게 내리는 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8절 9절은 첫 번째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복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종 다윗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다윗은 목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실제로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양떼를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기름 부으셔서 이제는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또 9절에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베푸신 은혜는 늘 함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적들과 싸울 때에 항상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지껏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지껏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지껏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9절 끝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또 약속하신 복입니다. 위대한 이름을 갖는 자가 되게 하겠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 야, 이 뭐 주실 만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징적인 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은 여기 한 곳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키가 크다고 할 때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위대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키가 크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것 이외에 사람이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사람에게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가돌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을 수식할 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구약에 나오지만 위대한 다윗 이런 표현 없습니다. 위대한 뭐 모세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던 그 수식어를 다윗에게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위대한 이름을 갖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앞부분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윗이 여지껏 또 믿음으로 살았죠. 지금도 이미 훌륭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베풀었던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지껏과 다른 모습으로 정말 훌륭한 믿음, 섬김을 이렇게 드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지껏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을 손꼽아라 그러면 모세와 다윗을 손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국을 형성하고 또 실제 정치를 잘 했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실권을 잘 갖고 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건 다윗왕과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럼 왜 다윗의 시대가 이렇게 훌륭한 시대, 위대한 왕이 있는 시대가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다윗이 누구보다 키가 크거나 다윗이 누구보다 뭐 철학적이거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이유들이고요. 실제로는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베푸신 것보다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시대가 위대한 시대가 되고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왔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여지껏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지껏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지껏 받지 못했던 또 다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간증할 때에 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또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쪼록 다윗과 같은 마음 품고 살기를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은혜 받고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지극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했던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또한 그 모든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지껏 베푸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습이 그저 과거 예전에 있었던 지나간 사건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살아왔지만 더욱더 깊이 더욱더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여지껏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